시편 3번 리시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리스도 대 사람이 높이 평가하는 율법 두 번째.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율법의 지위와 본성과 내용과 기능과 약함에 관한 진리를 보았습니다. 시편 1편은 율법을 높이고 귀히 여기는 인간의 관념에 따라 쓰였고, 시편 2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중심 강조점으로서 올리는 신성한 관념에 따라 쓰였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402장 3절을 살펴보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어떤 성분도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도록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할 수 없네. 그리스도 자신만이 부활 안에서 우리의 모든 본성을 취하여 우리로 그분의 지체들이 되게 할 수 있네. 어떤 철학이나 어떤 성분이나 어떤 종교도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할 수 없으며, 다름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로 그분 자신의 형상을 본받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종교를 헐뜯는다고 기분 상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를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가 아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으며 또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그분의 배필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을 본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배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부분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와가 아담의 배필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를 그분의 부분인 그분의 배필이 되게 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분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부활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부분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을 하나님의 경륜의 빛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시편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서 물을 흡수하는 나무에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계시에서 보면 이것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가서 신약은 생수의 강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강가에 있는 나무이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강을 갖기 바랍니까? 어느 것이 더 좋고 높은 것입니까?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강의 개념이 성경의 최종적인 개념입니다. 물을 공급받기 위해 강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최상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개념이 나무가 물을 흡수하는 개념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념은 우리 속에서 흘러나는 생명수의 강만큼 높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상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후에 네 형제님은 나에게 성경의 영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영이심을 보여줍니다. 말씀 안에 영이 있을 뿐 아니라 말씀 자체가 영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말씀과 영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일반적인 책을 대하듯 해서는 안 됩니다. 잡지나 신문을 읽을 때와 같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입으로 말해내신 것마다 영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읽는다면 영을 접촉할 것이며 그 비밀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성경의 영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영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높이면서 모세의 율법을 계시합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에 두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높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영은 오직 한 인격,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과 2편이 왜 이런 식으로 주권적으로 배열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바로 다음인 시편 2편에서 그리스도는 높이 올려진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 성경에 걸쳐 성경의 영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뛰어나신 분으로 으뜸이신 분으로 하나님의 중심성과 우주성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새 성으로 끝맺습니다. 새 성,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배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영은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누구도 높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의 열네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격하시키기 위해 분투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율법과 할례와 전통과 종교를 격하시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였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장로들에게 갔는데 그 당시 인도하는 장로는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그에게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율법을 높였습니다. 나는 그가 시편 1편에서 다윗이 율법을 높였던 것보다 더 율법을 높였다고 믿습니다. 야고보는 율법에 열심 있는 유대인이 수만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수만의 유대 형제들이 모두 율법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사람들이 바울과 논쟁을 벌일 것을 염려했는데 이는 바울이 율법을 격하시켰다는 말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신앙심이 깊고 경건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실행적인 미덕들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의 장로인 야고보와 수많은 유대 믿는 이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모세의 율법에 혼합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율법을 위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그리스도를 위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도 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은 대부분이 이론적이지만 율법을 위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과 시비에 따라서 행동하며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옳고 그름에 따라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것은 옳지 않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란다,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누군가에게 말해본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론상으로만 그리스도를 위하고 실제적으로는 율법을 실천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율법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옳고 그름과 시비와 선악의 범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 지식의 나무의 영역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말할지 모르나 실제적으로는 율법에 따라 살며 옳고 그름과 선악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시편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대비를 보여줍니다. 시편 1편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고 시편 2편은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높습니까? 나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 높은지를 묻고 있습니다. 물론 아들과 입맞추는 것이 더 높습니다. 나는 시편 1편에 있는 율법에 대한 다윗의 열심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열심보다 더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잠시 동안이라도 묵상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놀랍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은밀하게,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를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우리의 관념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율법을 편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편 1편의 율법 지키는 것을 높인다면 그것은 시편 2편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며 하나님의 선포하심이며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것은 평범한 말이 아닌 선언이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분이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 위에 그분의 왕을 세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시온산과 신의 산, 이 두 산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이룬 곳이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신의 산은 율법이 주어진 곳이며 시온산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하늘에서 계시는 곳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산들에 대해 말하면서 신의 산은 종의 자녀들을 산출하지만 우리 어머니,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시온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은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이 14만 4천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산은 율법, 곧 계명들을 보여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신의 산이 성경에 있지만 성경의 영은 그것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신의 산을 좀 더 낮은 위치로 격하시킵니다. 성경의 영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그리스도를 잊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또 그리스도를 주의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율법을 관심합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내게 사는 것이 시비와 선악과 옳고 그름이니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산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대부분 신의 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시온산에 계십니다. 그분이 신의 산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율법을 향해 감히 이별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리어 주야로 율법을 묵상했던 다윗의 추종자로서 율법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계시 전체가 점진적임을 보아야 합니다. 거룩한 말씀의 계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절정에 이르기까지 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말하고 계시록 22장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다소 이해하기가 쉽지만 새 예루살렘의 표징은 위대한 비밀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계시는 높고 극히 심오합니다. 시편을 구성하는 다섯 권의 책들도 성경 전체의 배열과 같이 점진적인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시편 1권에서 5권으로 나아갈수록 계시는 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제5권은 하나님께 대한 시편 기자의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셨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 안에 계시며 그분의 몸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것입니다. 시편의 중심 개념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위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그리스도와 시편에서 사람이 높이 평가하는 율법의 대비에 관한 계시를 보아야 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는 사람이 높이 평가하는 율법에 관한 진리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한 계시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관념에 따른 하나님의 선포.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신성한 관념에 따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은 천연적인 인간의 관념에 따른 것입니다. 다윗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유익이나 이득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인간의 관념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는 시편 1편에 고려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으로 높임. 시편 2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으로 높입니다. 비록 시편 2편에 경륜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와 계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을 세웠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소유하시는 것은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왕국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왕에게는 왕국이 필요하고 이 왕국은 작지 않습니다. 이 왕국은 모든 열방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왕국이며 온 땅 끝까지에 걸쳐 있습니다. 이 왕국은 인간 역사상 가장 큰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대륙을 소유하실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그분의 왕국이며 어느 누구나 그분의 왕국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왕과 왕국은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영혼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신성 안에서 기름 부음 받으심. 시편 2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형제의 가운데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지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은 메시아가 끊어지실 것임을,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임을 말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이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용어들은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다니엘 9장 26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이미 기름 부음 받으신 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되도록 영혼 안에서 그분의 신성 안에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서 주님의 제자인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그가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시기 전에 이미 영혼 안에서 그분의 신성 안에서 기름 부음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침례 받으실 때 인성 안에서 기름 부음 받으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시어 침례 받으실 때 인성 안에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끊어지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33년 반의 인생을 거치신 후 그리스도는 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시기 위해 부활하심. 끊어지신 후,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시편 2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줍니다. 이 장에 부활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그 사실이 있습니다. 7절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거기서 그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신성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육신 되셨을 때 인성을 입으셨고 이 인성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인성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아들화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아들의 명분 안으로 이끄셨고 인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소유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을 때에는 다만 신성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성은 아직 태어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거듭났지만 우리 몸은 아직 변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이 변형되고 구속되고 영광스럽게 될 때 우리 몸도 아들화될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은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은 영의 거듭남으로 시작하여 혼의 변화로 계속되며 몸의 구속으로 완결됩니다. 아들의 명분의 과정은 거듭남과 변화를 거쳐 영광스럽게 됨에 이릅니다. 시편 2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부활의 날은 위대한 날입니다. 그날 그리스도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태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로 그분과 함께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많은 형제들, 곧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분 자신의 커다란 출산이요, 커다란 탄생입니다. 승천 안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하늘에 세워짐. 시편 2편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하늘에 세워지셨음을 계시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늘의 왕으로 세워지셨습니다. 열방을 그분의 유업으로 주시고 온 땅을 그분의 왕국을 위해 그분의 소유로 주심. 시편 2편 8절에 따르면 열방이 그리스도께 유업으로 주어졌으며 온 땅이 그분의 왕국을 위해 그분의 소유로 주어졌습니다. 부활 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시편 2편 8절에서 언급하신 바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온 땅의 모든 나라들을 유업으로 주셨으며 더 나아가 온 땅을 그분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대만 섬의 작은 부분의 땅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온 땅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온 땅이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부자이십니까? 시편 1편에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관념에 따라 쓰인 시편 1편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서 형통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성한 관념에 따라 쓰인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땅끝까지 주셨음을 계시합니다. 그분의 왕국 안에서 철장으로 열국을 다스리심. 결국 그리스도는 그분의 왕국 안에서 철장으로 열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시편 2편에는 영혼 안에서 그분의 신성 안에서 기름 부음 받으신 자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일련의 단계들을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2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말이 어디 있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2편에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과 함께한 보좌에 앉으심 안에서 그분이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열국을 그분께 주시기 위해 그분을 보좌에 앉히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우주적인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철장으로 열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반대함. 시편 2편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군왕들에게 반대당하심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자마자 베드로 때 땅에서 헤롯과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9절까지는 초기 교회의 기도인데 거기에서 그들은 시편 2편을 인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경고. 시편 2편은 또한 세상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대해 진노하심.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해 진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그리스도는 단지 종교상의 이름일 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러 오실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이 심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날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에서 이것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3절에서 그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은 사람이 심판하는 사람의 날입니다. 오늘날은 사람의 날입니다. 사람의 날에는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날 후에 주의 날이라 일컫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약 1003년 반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 환난이 시작되는 그날이 주의 날의 시작입니다. 그날부터 주님의 진노가 표출될 것입니다. 주의 날은 그분의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세계 정세를 주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는 그들을 법정으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재판을 하여 사람의 법에 따라 그들을 다스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논쟁과 불만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환난이 시작될 때 주의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계 정세를 중재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요엘서는 3년 반의 대환난 후에 주님이 살아있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계시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이 심판대에서 염소와 양을 분별하실 것임을 말합니다. 그 후에 주님은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천년왕국 안에서 그분은 온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제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 말기에 반역이 있을 것이며 주님은 이것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죽은 불신자들에 대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날의 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날은 1003년 반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늘과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해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새 예루살렘이 올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가 충만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올바를 것이며 더 이상 심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대해 진노하실 것이므로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의 복음입니다. 아들 안으로 피함. 시편 2편 12절 하반절은 그 안으로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 안으로 피한다는 것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분 안으로 피하는 것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라는 예표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방주를 믿고 신뢰했을 때 그들은 방주를 그들의 피난처와 보호처와 은신처로 삼아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보호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주님, 대적의 모든 공격에 대해 당신의 효능 있는 피로 우리와 우리 집과 우리 정원을 덮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우리 모두가 안전한 데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행을 할 때마다 나는 주님께 나의 보호가 되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공항에 갈 때 타는 차와 비행기를 덮어주시기를 구합니다. 나는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것에 관한 체험들입니다. 아들에게 입맞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함. 시편 2편 12절은 우리가 아들에게 입맞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바울 속에 풍성하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얻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어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 예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에게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함으로써 완전히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다시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 물으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신 것이 그가 세 번 실패한 것을 상기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어떤 어린 믿는 이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며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히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했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그의 천연적인 신뢰가 처리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자신의 천연적인 강함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참된 공과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두 가지 항목을 우리가 주님께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시편 2편 12절에 따르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과 입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귀히 여기고 높이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감동을 준 다비저서의 한 부분을 말해주겠습니다. 80살이 넘은 어느 날 다비는 여행 중 늦은 밤에 호텔에 유숙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그는 주님께 주 예수여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나를 극도로 감동시켰습니다. 수년이 지나서도 그는 여전히 주님께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에 관하여 시편 1편이 성도들의 개인적인 유익에 관해 말하는 반면 시편 2편은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있는 인간적인 관념에 따르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계시에 따르면 율법은 끝났으며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기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성과 우주성이십니다. 시편 정권에 걸쳐 이 두 노선이 나옵니다. 이 두 노선은 율법과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시편의 끝부분에서 율법은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과 교회와 그분의 몸인 그분의 배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로써 우리는 시편 1편과 2편에서 율법과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사람의 관념과 하나님의 경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로 선포하는 신성한 관념의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